VOA 세계뉴스입니다. 핀란드가 러시아와의 국경 200km 구간에 대한 철조망 울타리 설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핀란드 국경수비대는 어제 성명에서 산림정비와 지형작업이 이날부터 시작된다며 3월에 도로건설과 울타리 설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경수비대는 또 핀란드 동부 이마트라 남동쪽 국경교차로에서 3km에 달하는 시범공사가 오는 6월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주로 핀란드 남동부에 설치되는 70km 구간 공사는 올해부터 2025년 사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새로 건설되는 울타리는 기존에 설치된 가벼운 목책과 달리 높이가 3m가 넘고 상단에 철조망이 설치되며 특별히 민감한 지역에는 야간용 감시 카메라와 조명, 확성기가 설치될 것이라고 국경수비대는 밝혔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러시아와의 국경 총 1,300km 중 200km 구간에 대한 공사에 약 4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사는 러시아로부터의 대규모 밀입국을 막기 위해 더욱 견고한 울타리 건설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핀란드 의회가 지난해 7월 국경경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보로비오프 모스크바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드론 한 대가 수도 남동쪽 구바스토보 마을 근처에 추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구바스토보 마을은 모스크바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보로비오프 주지사는 드론 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민간 기관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드론은 최대 사거리 800km인 우크라이나제 소형 모델로 많은 양의 폭탄을 운반할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어제 새벽 브랴스크 지역 상공에서 또 다른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고 현지 당국은 27일 밤에도 드론 3대가 벨고로드 지역을 타격해 이 중 한 대가 주거용 건물 창문을 관통하는 등 경미한 손상을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책임 소재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오늘도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아침 전황보고에서 적들이 바흐무트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저녁 화상연설에서 바흐무트 방어를 위한 전투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열흘 남짓한 기간에 핵무기 함께 제조에 충분한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어제 미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이란 핵 계획의 진전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칼 차관은 이날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핵 합의 탈퇴를 결정했을 때 이란은 핵무기 한 개분에 해당하는 핵분열 물질 생산에 약 12개월이 걸렸지만 이제는 약 12일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칼 차관은 만일 이란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다른 선택지보다 낫다는 견해가 여전히 있다며 하지만 지금 이란과의 핵 합의는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칼 차관이 언급한 12일은 이란이 핵폭탄 한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미국 관리들의 그간의 추정치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독일은 지난 2015년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핵 합의에 성공했지만 2018년 미국의 일방적 탈퇴 이후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여왔습니다. 이란에서 최근 몇 달간 여학생 수백여 명이 가벼운 독극물 공격을 받았다고 이란 보건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이번 공격이 이란 내 최소 4개 도시 30개 학교에서 발생했으며 지난해 11월 이란의 시아파 이슬람 성지 콤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입원한 여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소셜미디어에 메스꺼움을 느끼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람 에이놀라히 이란 보건장관은 이 가벼운 독극물이 어디에서 왔고 또 공격이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우리 부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사법당국은 이번 독극물 공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최근 실시한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두 나라는 대북 확장 억제를 계속 강화할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유엔 군축회의에서 한국 등 주요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심각한 안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며 북핵 대응을 위한 미 한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 북부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기온 영하 18도에서 영하 1도,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과 한국이 대북 확장 억제를 계속 강화할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전력 자산 전개와 관련해선 발표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미국과 한국이 최근 실시한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확인했습니다.
We will, as you highlighted, we did conduct a successful discussion in regards to various approaches on the alliance.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에 맞서 동맹의 억제와 대응 태세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과 관련해 성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의 연습 후 양측은 정보 공유, 공동 계획과 실행뿐 아니라 위기 소통과 강력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하는 등 확장 억제를 계속 강화할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Coming out of that tabletop exercise, both sides concurred on the need to continue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including through robust consultative.
다만 차기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과 관련해서 지금은 미래 연습에 대해 제공할 어떠한 정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한 대표단은 2월 22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8차 미한 확장 억제 운용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이 연습은 한반도에서 북핵 위기 발생 상황을 대비해 양국의 대응 개념과 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토론식 연습입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공격적인 핵 정책과 핵 역량 진전에 따라 이번 연습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의 핵 추진 공격 잠수함 스프링필드함이 최근 부산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더 많은 전략 자산이 전개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발표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Again, I don't have anything to announce. You've heard our senior leadership, to include Secretary Austin, highlight the fact that we will be on a rotational basis.
라이더 대변인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 고위 관리들이 우리가 한국과 영내 확장 억제 지원을 위한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데 있어 순환 배치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해온 것을 들어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가 지난 2월 25일 스프링필드함 입항 사실을 공개한 가운데 한국 언론들은 미국의 전략 자산인 스프링필드함의 한국 전개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세계 유일의 다자간 군축협의체인 유엔 군축회의에서 한국 등 주요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심각한 안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28일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이틀째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제기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The DPRK's nuclear and missile threat continues to be the most urgent security challenge we face.
Since the 박용민 한국 외교부 다자 외교 조정관은 이날 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안보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며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20일 탄도미사일 두 발 등 지난해 초부터 7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의 도발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현저히 낮추는 새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의 선제적 사용까지 위협했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력 증강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As the only country in the 21st century that has conducted nuclear tests, the DPRK
박 조정관은 21세기 들어 유일하게 핵실험을 한 나라인 북한이 유엔 군축 회의가 협상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무시한 채 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거의 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부터 제안해온 대북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immediately return to dialogue and respond positively to our audacious initiative.
박 조정관은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과정에 착수하면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을 제안하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즉시 대화에 복귀해 긍정적으로 화답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호하고 분명하며 통일된 목소리로 북한이 올바른 길을 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이날 화상연설에서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핵무기와 미사일 등 군사력 증강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진전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North Korea has intensified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전례없는 빈도와 방식으로 핵과 미사일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고조되는 수사와 더불어 이 같은 활동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Japan reiterates its strong commitment to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아울러 일본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조속한 시일 내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 조치 협정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국가인 이탈리아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firmly condemn ballistic missile launche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should.
안토니오 타자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화상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호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탈리아는 효과적이고 검증 가능한 핵 군축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으며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모든 당사국들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 비준하고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역내 주요국 중 하나인 호주의 팀 와츠 외무부 차관보도 이날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역내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n our region, the Indo-Pacific, the DPRK's continued missile launches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와츠 차관보는 우리 지역인 인도태평양에서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국제 규칙과 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미국, 한국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군비 통제 및 군축에 대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역내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는 3월 2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2일 오후에 반론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북한을 포함한 65개 회원국의 유엔 군축회의는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 안보, 신뢰 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 협상 포럼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대해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며 과거사 갈등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강하게 비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일 서울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 5분간 읽어내려간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자유와 헌신, 미래와 번영 등의 보편적 가치를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 등 위기를 극복하는 데 미한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
한국이 일제치하에 있었던 지난 1919년 일어난 비폭력 봉기운동이었던 3.1운동에 대해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3.1절 기념사에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한일 간 과거사 갈등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한 사죄나 반성 요구로 해석될 만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아 한국 역대 정부의 3.1절 기념사와 사뭇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과거와 현재는 다르다. 그리고 미래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함으로써 이제는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선제적인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재인 전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8년 첫 3.1절 기념사에서 유관순 열사를 포함해 국내외 독립운동을 상술하고 가해자 그리고 반인륜적 인권 범죄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일본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3.1절 기념사는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줄곧 밝혀온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한일 간 강제징용 협상을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일 당국 간 강제징용을 둘러싼 입장차가 많이 좁혀진 상태라면서 윤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이례적으로 전향적 평가를 담은 3.1절 기념사를 발표한 것은 현안 해결에 필요한 일본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만큼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관계 개선에 아주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 이 의미는 이제는 이거를 일본이 받아서 할 수 있는 몫을 해라라는 거죠.
한일 외교당국은 현재 강제징용 배상과 일본 정부의 사과 등 해법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념사에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빠져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 핵 위협을 둘러싼 갈등과 위기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번 기념사가 대북 메시지보다는 북한에 대한 대응 의지만 담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그리고 또 한미일 또 삼국 간의 군사훈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3월 중순부터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또 화해 협력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위기에 대응하는 게 이제 최선이다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고
임 교수는 이번 기념사가 글로벌 현안들과 북핵 위협 대응 차원에서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일 간 갈등 현안에 대한 언급을 피했지만 과거사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국민들의 반일 정서가 빠르게 바뀌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매체들은 3.1절을 맞아 일본을 맹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본이 범죄의 역사를 덮어버리고 과거 청산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해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다며 아무리 세기와 세대가 바뀌어도 반일륜 범죄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외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도 3.1절에 대해 발톱까지 무장한 침략자들과는 무장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피해 교훈을 새겨주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한일대 북중러 진영구도 속에서 북한의 일본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현 국제정세를 신냉전 구도로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북한 외무성이나 김여정 담화나 아니면 북한 언론의 논조가 신냉전 구조 쪽으로 완전히 흘러가고 있어요. 따라서 최근에 일본에 대한 과거 식민지 지배, 과거사 이 문제를 부각시키는 흐름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북핵 위협에 맞선 미한일 공조 강화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이 한국 국민들의 민족 감정에 호소하는 일본 비난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하며 미국과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한국의 북한인권대사는 북한인권침해의 책임 규명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커비 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28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현재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nd therefore, in breaking through the barrier of indifference that tends to come with international affairs, we have to try to find a new way.
허비정 위원장은 국제 문제에 흔히 따라오는 무관심의 장벽을 돌파하는 데 있어 우리는 안보와 인권과 관련해 우려하는 공동체들은 물론 국제사회와 다시 관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UN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립된 COI는 1년간의 조사 끝에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다양한 인권 침해들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권고해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유엔 기구들을 압박해야 한다며 미국과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A strong coalition of states is essential. Now that both South Korea and the US are once again giving priority to human rights,
코헨 전 부차관보는 국가들의 강력한 연합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 모두 다시 북한 인권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했다며 미국과 한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회의를 열기 위한 지지표를 모으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 주도로 2014년부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8개 나라만 회의 소집에 찬성하면서 북한 인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9년에도 미국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지 않아 무산됐다가 2020년과 2021년, 2022년에는 비공식 방식으로 다뤄졌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회의 소집을 위해 찬성 9표를 확보해야 한다며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논의는 북한 정권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제기하는 위협을 부각하는 한편 가해자 책임 규명을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잘먼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영상 메시지에서 COI 보고서가 반인도 범죄에 책임 있는 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나 국제특별법정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지만 책임 규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COI 보고서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I am planning to further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COI later this year At the same time, I will continue to highlight
사이먼 보고관은 올해 COI가 권고한 사항들의 이행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대대적인 책임 규명 노력을 기울여 구금시설 등에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조명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사이먼 보고관은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가해자 책임 추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sincerely hope that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s will be evaluated by accumulating hard evidence and through rigorous analysis.
이 대사는 확고한 증거를 축적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가 평가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좋은 접근법과 해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실태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사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우선시하고 주민의 복지와 기본 인권을 외면한 것을 비판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내부의 문제뿐 아니라 탈북자들과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겪는 곤경, 전시와 전후 납치와 억류, 전쟁 포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포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피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도 모두 발언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전 부처에서 우선적인 목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사는 VOA와 별도의 인터뷰에서 COI 보고서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COI는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와 그리고 모든 해법에 대한 집대성을 한 아주 포괄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COI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또 COI는 또 국제사회의 노력의 한계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에 대해서 인권 개선을 촉구했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도외시하고 주민들을 굶주림의 고통 속에 빠뜨렸고 지금도 북한 인권 상황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인권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 대사는 국제사회가 COI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보다 강화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론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법을 재가동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북한 인권대사를 4년 동안 공석이던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을 한 것이죠. 이것은 역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와 합심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우선 가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열리지 않고 있는 남북 간의 소통을 재개해서 직접적으로 북한 당국에 대해서 인권 개선과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들에게 닥치고 있는 고통을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그레그 스칼레투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VOA에 COI 권고안 중 가장 이행이 시급한 사안으로 책임 규명을 꼽았습니다.
I think that in terms of accountability, action has been lacking despite the fact that every year, ever since resolutions
스칼레투 사무총장은 COI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매년 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과 가을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반인도 범죄와 책임규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규명 측면에서 행동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한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체제보다 인권을 우선시하고 억류적인 한국인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28일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이틀째 회의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상황을 환기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10 years ago,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was established. The COI had issued a report concluding there were 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박 장관은 이날 화상 연설을 통해 10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창설된 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지만 북한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의 신종 코로나 대응 조치는 이미 위태로운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이라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이 전용되면서 극심한 경제난과 영양실조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언급하며 지난 2020년 채택된 이 가혹한 법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권리를 거부하고 있다며 단순히 한국 영화를 보거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draconian law adopted in 2020 further denies the right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imply watching or sharing South Korean movies is
그러면서 더 이상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은 체제 유지보다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리는 또한 북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을 즉각 석방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한국이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임기인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입후보했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조셉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화상연설을 통해 북한 등 여러 나라에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인권 유린 실태를 언급했습니다. 보렐 고위대표는 75년 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됐고 30년 전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를 재확인했다며 유감스럽게도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북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월 27일 개막한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4월 4일까지 4주간 계속됩니다. 3월 2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화상으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블링컨 장관이 이 기회를 통해 인권은 보편적이며 우리는 반드시 국내외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계속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권에 대한 우리의 약속 이행이 지금처럼 시급했던 적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하고 그 어느 때보다 이 사회는 유엔 헌장과 세계 인권 선언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3월 20일에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 인권 상황을 보고하고 각국 정부 대표들의 견해를 듣는 상호 대화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 22일에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추궁 작업에 대한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보고서를 설명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아울러 이번 이사회 마지막 날에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EU는 지난 2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이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악화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책임 규명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제 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 등 34개 국제인권단체와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소냐 비세르코 전 COI 위원, 마루주키 다루스만 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이양희 전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등 개인 4명은 28일 인권이사국과 옵저버 국가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관련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여전히 고문과 집단 처벌, 처형, 강제 노동으로 주민들을 위협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유엔 인권 기관들과의 의미 있는 협력을 거부하고 COI 조사 결과를 부인하는 가운데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문서화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의 폐지를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이에 따라 인권이사회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책임 규명을 위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COI 창설 10주년을 계기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는 데 다시 나설 것을 장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유엔 무대에서 한국과 북한 대표가 서로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던 한국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과거와 확연히 다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헌장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자로 나선 한국 대표는 북한 대표의 직전 발언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즉각 맞받아쳤습니다. 유엔 사령부 해체와 미한 연합훈련 반대를 외치는 북한 측 논리를 반박하는데 주어진 발표 시간의 절반을 할애했습니다.
Mr. Chair, with regard to the remarks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DPRK, my delegation.
한국 대표는 유엔 헌장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유엔사의 지위나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기에 적합한 자리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겠다며 근거 없고 왜곡된 주장에 근거한 발언이라는 맥락에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대표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유엔 안보리결의 84호에 의해 공식 인정된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유지에 계속 기여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매년 2월 유엔 헌장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늘 해왔던 주장에 대해 최근 몇 년간의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친 설전을 이어간 것입니다. 이 같은 반론에 북한 측은 반박권을 사용해 맞섰지만 한국 대표는 물러서지 않고 북한의 반박권에 대한 재반박권을 행사하며 끝까지 북한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앞서 한국 대표는 지난해 2월 열린 같은 회의에서 북한 김인철 서기관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을 때 우리의 입장을 여러 번에 걸쳐 일관되게 밝혀온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반복할 의사는 없다며 대응을 자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2021년과 2020년에도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반박권까지 활용하며 북한의 논리를 일축하는 한국의 변신은 77차 유엔 총회가 공식 개회한 작년 9월부터 두드러졌습니다. 북한의 비난을 듣고만 있지 않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북한이 반박하면 재반박권을 요청하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공식 회의장과 군축 문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 특별정치와 탈식민을 주제로 한 제4위원회 등에서 한국과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공방을 벌인 사례는 BOA가 파악한 것만 7차례에 달합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2일엔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북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우크라이나 관련 특별총회에 참석해 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이 없는 의제를 다루는 회의에서조차 한국과 미국을 비난해온 쪽은 주로 북한이었지만 이날은 한국만이 북한을 거론하며 국제사회에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Furthermore, my delegation condemns all other illicit activities on the ground.
황준국 대사는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벌어지는 다른 모든 불법 활동을 규탄한다며 여기에는 북한과 바그너 그룹 간의 무기 거래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의 발언에 북한은 반박권을 요청해 한국의 주장을 일축했고 한국은 재반박권을 얻어 북한의 반박을 또다시 반박했습니다. 77차 유엔 총회 회기에서 남북 간 설전이 가장 두드러진 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장입니다. 군축 문제를 다루는 만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자주 논의되는데 과거엔 유럽연합과 일본 대표가 주로 북한을 상대했다면 올해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과 맞붙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17일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김인철 서기관이 미한연합훈련과 미국의 군사활동 등을 강하게 비판하자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성훈 참사관이 지난 30년간 북한의 약속 불이행 사례를 조목조목 나열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The nuclear issue surfaced in the early 1990s, right after the joint statement on th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김 참사관은 북한 핵 문제는 1990년대 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직후 불거졌다며 당시 북한이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을 거부하면서 미한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고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993년에서 2012년까지 이어진 북한과 국제사회의 약속을 열거하면서 보상을 노리고 약속을 어겨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만든 장본인은 북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 등은 북한과 합의를 맺을 때마다 중유 등을 제공하고 경수로까지 만들어주려고 했지만 이런 노력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고 늘 대화는 이런 방식으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제77차 유엔 총회가 폐회하는 오는 9월까지 다양한 국제 현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한국과 북한이 어떤 사안을 놓고 맞붙을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최근 네 척에서 여덟 척의 선박이 한꺼번에 밀착한 모습이 잇따라 포착된 가운데 대북 해상 제재 전문가는 이 역시 불법 환적의 일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선박을 동시에 맞붙여 환적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워치 전 위원은 최대 7-8척의 선박이 북한 서해에서 선체를 맞댄 새로운 형태의 접선도 환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인 와치 전 위원은 28일 BOA의 관련 질의에 위성사진 화질이 좋지 않아 이들이 석탄 혹은 모래 선장용 바지선인지 구분이 어렵다면서도 접선 선박 수를 두 배로 늘리면 환적 속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BOA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21일 북한 서해 초도 남쪽 해상에서 50m 길이의 선박 7-8척이 붙어있는 모습과 26일 이곳에서 7km 떨어진 곳에서 선박 4-5척이 비슷한 형태로 밀착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적에 동원되는 두세 척보다 훨씬 많은 선박이 모여 있어 관심을 끌었는데 유엔 전문가 패널에서 해상 제재를 다뤘던 전문가가 이를 환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와츠 전 위원은 한 가지 분명한 건 중국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입을 완전히 묵인하고 외면하는 가운데 이 같은 운송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의 탐욕스러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증가했다는 점이라며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에 따른 경제적 붕괴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를 활성화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닝보 저우산 해역에서 선박 간 환적을 하는 바지선과 선박은 이런 분석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들 선박이 석탄을 환적 중이라면 석탄을 넘겨받은 선박의 목적지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발행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 석탄이 닝보 저우산과 황화 정박지, 보하이, 련윈강 등 중국 해상에서 환적되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북한 초도 남쪽 해상에선 선박 간 환적 의심 장면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27일 이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길이 45에서 50m 선박 3척이 바짝 밀착해 있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총 36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또 올해는 1월부터 이달 21일까지 총 19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사례를 더할 경우 올해 BOA가 이 일대에서 확인한 환적 의심 정황은 20건으로 늘어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보크 조정관은 지난해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서해상 환적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유형의 물품이 환적되는지, 선박이 어디에서 출항했는지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적된 물품이 제재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물론 있다면서도 북한 선박과 어떤 물품을 환적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11조에 따라 제재 위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유엔 참전국 참전용사들을 직접 찾아가 감사를 전하는 행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저소득 참전국 후손 850명에게 교육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보은과 교리를 미래 세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참전용사들과 역사교사들은 한국의 이런 노력을 반겼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보훈처는 20일 유엔 참전국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 행사와 교류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이날 국제보훈사업 현황을 묻는 퓨이의 질의에 대해 서면 답변을 통해 올해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참전용사들이 대부분 90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감안해 찾아가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1개 참전국에 있는 41개 한국 제외 공간과 의미 있는 장소에서 위로 감사 행사를 더 확대해 열겠다는 것입니다. 보훈처는 이런 행사를 통해 참전용사와 유가족, 참전부대원 등 한 해 4만 5천 명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또 참전용사가 입원한 병원과 자택을 직접 방문해 위로하고 격려하는 등 예우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존 참전용사 한국 재방문 초청 사업도 연 3회, 회당 5박 6일 일정으로 지속할 예정입니다. 보훈처는 이를 통해 한국을 지켜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홍보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국가로서의 위상과 격을 높여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는 한편 참전용사들에겐 한국전 참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보며 큰 보람과 자긍심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레리 키나드 전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 회장은 앞서 BOA에 우리가 한국에서 한 일은 유익했다며 한국과 한국 국민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은 잊힌 전쟁이 아니라 잊힌 승리라며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What we did in Korea was something good. We saved a nation, we saved the people.
한국 전쟁이 끝난 뒤 고향으로 복귀한 대부분의 미국 참전 용사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잊힌 전쟁의 트라우마에 있었지만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목격하면서 전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서면 답변에서 올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 7월 27일에 유엔군 참전의 날 정부 기념식을 열어 유엔군 참전 의미를 되새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전협정으로 한국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기념, 정전협정,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주한미군 등 군사적 보장 장치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의미를 나라 안팎에 홍보할 계획이란 설명입니다. 또 참전용사들뿐 아니라 후손들에 대한 지원과 교류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올 7월 22개 참전국 후손과 한국 대학생 등 150명을 초청해 일주일간 교류 캠프를 열며 연말엔 캐나다에서 별도의 현지 캠프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참전국 현지 캠프는 2019년 태국, 2020년 뉴질랜드, 2021년 벨기에, 지난해엔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참전국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장학 사업입니다. 보훈처는 에티오피아 350명, 필리핀 200명, 콜롬비아 200명, 태국 100명 등 저소득 4개 참전국 후손 850명에게 교육비로 1인당 매월 3만 원, 미화로 23달러를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대학에서 유학 중인 참전용사 후손 약 25명에겐 매달 30만 원, 23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참전국과의 미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민식 처장은 올해 연두 업무 보고에서 참전국 다음 세대와의 교류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하겠습니다. 22개 참전국을 넘어서 물자 지원국 포함한 66개국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자도 유엔 참전용사 후손 또 주한미군 장병 등 이렇게 해서 미래 세대로 참전의 인연을 계승시키겠습니다.
보훈처는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유엔 참전 글로벌 아카데미를 통해 참전국 내 22개 학교에서 한국전쟁의 역사 교육, 관련 영상 제작과 행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참전국 학교 교사들은 한국 정부의 이런 교육 지원이 학생들에게도 매우 유익을 준다고 말합니다. 뉴욕주 스프링빌 중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조셉 카브 교사는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전쟁 관련 제3회 교사들을 위한 월드 컨그레스 행사 뒤 BOA에 이런 행사와 한국 정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hen you look at the legacy of the Korean War,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Nations preserve South Korea, and the South Korean people have created an incredible.
한국 전쟁의 유업을 볼 때 미국과 유엔은 한국인들이 놀라운 민주주의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도왔고 한국은 미국과 매우 긴밀한 동맹을 맺고 있지만 미국에선 많은 교사가 이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카브 교사는 이런 이유로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그 유업을 기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 정권은 전쟁이 북침으로 발발했다고 선전하며 이를 조국 해방 전쟁 승리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조국 해방 전쟁 승리 70돌과 일당백 구호제시 60돌을 맞아 훈련 열풍을 거세게 일으켜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선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는 북한 정권이 한국전쟁 역사를 철저히 왜곡시켜 군사력 강화와 도발의 빌미로 활용한다고 비판합니다. 이에 대해 박민식 보훈처장은 앞서 BOA와의 인터뷰에서 역사적 진실은 그런 프로파간다로 바꿀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세계인은 한국전쟁이 남침으로 발발했고 북한 김일성이 저지른 만행임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그런 행태는 한심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뒤에 뉴스 김영곤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 북부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1도,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5도, 신의주 맑고 최저 영하 5도, 최고 역시 5도입니다. 강계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3도. 해주 맑고 최저 영하 3도, 최고 6도. 개성 맑고 최저 영하 4도, 최고 6도. 함흥 맑고 최저 영하 5도, 최고 9도. 장지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2도입니다. 해산은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1도. 원산 맑고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8도. 청진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2도. 선봉 구름 많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5도. 삼지연 구름 끼고 최저 영하 18도, 최고는 영하 6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는 대체로 맑고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고 한때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 바다는 오전에 1.5 내지 4m로 높게 일다 오후에는 1 내지 2.5m로 약간 낮아지겠습니다. 서해입니다. 서해는 전 해상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2, 오후에는 0.5 내지 1m입니다. 먼 바다는 오전에 0.5에서 2m로 일고 오후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의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핀란드가 러시아와의 국경 200km 구간에 대한 철조망 울타리 설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핀란드 국경수비대는 어제 성명에서 산림 정리와 지기형 작업이 이날부터 시작된다며 3월에 도로 건설과 울타리 설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경수비대는 또 핀란드 동부 이마트라 남동쪽 국경 교차로에서 3km에 달하는 시범 공사가 오는 6월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주로 핀란드 남동부에 설치되는 70km 구간 공사는 올해부터 2025년 사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새로 건설되는 울타리는 기존에 설치된 가벼운 목책과 달리 높이가 3m가 넘고 상단에는 철조망이 설치되며 특별히 민감한 지역에는 야간용 감시카메라와 조명, 확성기가 설치될 것이라고 국경수비대는 밝혔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러시아와의 국경 총 1,300km 가운데 200km 구간에 대한 공사에 약 4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사는 러시아로부터의 대규모 밀입국을 막기 위해 더욱 견고한 울타리 건설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핀란드 의회가 지난해 7월 국경경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 군용기 19대가 어제 타이완 해협 중간선 인근을 비행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새벽 6시 중국군 소속 군용기 25대와 해군 소속 함정 3척이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젠10 전투기 19대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중간선 남서쪽 인근을 왕복 비행한 뒤 빠져나갔다고 항적 지도를 통해 타이완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상황을 계속 감시하는 한편 공군기와 해군 함정, 지상 미사일 체계 대응 태세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해협 중간선은 중국 타이완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했던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서는 지난달 23일에도 중국군 용기 37대와 해군 함정 6척이 출연하는 등 중국군의 움직임이 계속 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중부지방서 어제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가 정면 충돌해 36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 사고로 사망자 외에 85명이 다쳤고 이 중 6명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라며 사망자 수는 더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도 아테네에서 출발해 테살로니키를 향하던 사고 여객 열차에는 약 35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카니발 시즌을 맞아 연휴를 즐기고 귀가하는 젊은 층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병원 응급실 관계자는 사망자 대부분이 20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리스 정부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의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했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지아니스 오이코노무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잔해 속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수색 및 발견하며 희생자 가족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고가 일어난 테살리아 지역 주지사는 두 열차가 어떻게 같은 선로를 달리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에서 최근 몇 달간 여학생 수백여 명이 가벼운 독극물 공격을 받았다고 이란 보건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이번 공격이 이란 내 최소 4개 도시의 30여 개 학교에서 발생했으며 지난해 11월 이란의 시아파 이슬람 성지 콤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입원한 여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소셜미디어에 메스꺼움을 느끼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람 에이놀라히 이란 보건장관은 이 가벼운 독극물이 어디에서 왔으며 또 공격이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우리 부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사법당국은 이번 독극물 공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리 레자 모나디 이란 의회의 의원은 여학생들의 등교를 막으려는 악마의 의지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말했다고 이란 국경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9월 히잡 미착용 혐의로 구금돼 조사를 받던 중 숨진 마흐사 아미니 씨 사건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촉발되는 등 여성 인권 탄압 문제가 끝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란은 열흘 남짓한 기간에 핵무기 한 개 제조에 충분한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어제 미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이란 핵계획의 진전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칼 차관은 지난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핵 합의 탈퇴를 결정했을 때 이란은 핵무기 한 개분에 해당하는 핵분열 물질 생산에 약 12개월이 걸렸지만 이제는 약 12일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칼 차관은 또 만일 이란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면 방법은 여전히 있지만 지금 이란과의 핵 합의는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